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이제 12장 또 11장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것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증인으로 남은 자들이 인을 맞은 뭐 성경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한다면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지요. 그들은 분명히 전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증인들이 교회일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반유대주의는 사단의 소행으로 그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족속을 파괴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애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공장과 막 그런 데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때는 하만의 그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헤롯의 포악한 칙령으로 참 힘들어지고 뭐 2차 대전 때는 시틀러를 통해서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이런 대환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렇듯 사단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부분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주제가 바다와 땅으로부터 짐승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일곱 개의 나팔을 통해 일곱 인격체가 이제 12장에서 소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에서 그들 가운데 다섯 인격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 그 다음에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자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 맞은 자, 이렇게 네 가지 장차 대환란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곱 개 중에서 우리가 한 네 개 정도를 이제 다섯 인격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다섯 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마지막 두 인격체가 우리 앞에 소개가 되는데 그중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인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으로부터 나오는 짐승으로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본장에서는 두 인격체의 활동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장은 우리에게 빛과 어두움,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계속될 대전쟁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환란기 동안의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될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짐승은 우리에게 사나운 짐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짐승에는 나쁜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더구나 사나운 짐승은 그것이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저명한 성경 해석가들 사이에도 참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그것을 로마 제국의 최후 형상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죄악된 인간의 전형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해석자들이 있는 반면 그냥 간단하게 단지 선지자나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로 보는 그러한 해석자들 그러한 성경 해석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왕을 그의 왕국과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에게는 그가 통치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할 경우 그는 결코 독재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두 짐승을 서로 구분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 짐승은 회복될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로 보고 그랬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0절을 보면 짐승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그 보좌에 앉을 자가 있을 것인 바 본장에 언급되고 있는 짐승이 바로 그일 것이라고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왕국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고 난 후 두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안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의 종교 지도자로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예배를 주도할 자로 그 역시 적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견해는 적 그리스도가 실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적 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나름대로의 인간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전지사 NT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NT란 전치사가 헬라어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요, 무엇 무엇에 반하여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대신해서 또는 무엇에 대신해라는 의미가 있죠. 성경에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첫 번째 서신과 두 번째 서신에서 모두 적그리스도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서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반대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 아닌가요? 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리스도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쓴 첫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요한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아니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랫동안에 걸쳐 마지막 때를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이 장차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은 그가 쓴 첫 번째 편지 제4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집단 혹은 책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슈퍼스타란 그 록 오페라 역시 참 것이 이 믿음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슈퍼스타 이게 참 비판할 것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목회자 역시 그런 면에서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그가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예요. 예수님처럼 위장하고요. 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면서 이것저것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케 하리라. 기적을 행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진정 거짓을 그 거짓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다 그런 것을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 적그리스도라면 두 번째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두 짐승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장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면을 좀 나눴고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인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입니다. 짐승의 모습. 13장 1절이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짐승을 바다에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사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바다는 쉬지 않고 요동치는 세상의 열방을 의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더 이게 해석이 좀 그런 게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잘 안 가죠. 상상을 해보면 마음이 섬뜩해집니다. 만약에 제가 이 짐승을 어둠 속에서 만났다면 저는 그와 제가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고 제가 그를 멀찍이 앞서서 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사단, 용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사나운 짐승을 바다에서 나오게 하고 그를 지배하는 것은 사단이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은 고대의 로마 제국을 회복시키게 될 자를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은 단지 와해되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장차 일시적으로 당신의 손을 세상에서 떼시고 그것을 사단에게 양도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정의를 위한 양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완전한 통치권을 주심으로 그가 당신을 원망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화염목 가운데 앉아 하나님을 향해 항상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전혀 어떠한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당신이 모든 손을 떼고 나를 그대로 두었다면 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두 번째 왕국을 세웠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뭐 그냥 냅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제7장에 묘사된 네 번째 짐승과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봐요. 거기에 보면 작은 뿔 여기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비슷한 모습의 네 번째 짐승은 일시적으로 휴지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것의 일곱 개의 머리 중 하나로부터 열 뿔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작은 뿔이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열 뿔 중에서 먼저 셋을 제거하고 이어서 다른 일곱 개의 뿔도 자기가 거기서 제거하게 되는 거죠. 요한이 자기가 목격한 계시를 기록할 때는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짐승,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와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곰, 그리스를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상징하는 예언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 기록할 때 그것이 예언이었지만 요한의 때는 그것이 이미 성취된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네 번째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은 그에게 나타난 것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네 번째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그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제국의 화약성과 붕괴에 대한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었는데 요한은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 미래의 사건이었던 것에 대한 목격자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강조는 다니엘서 7장이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의 통치에 있고 작은 뿔은 요한의 예언 가운데 회복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어찌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이해가 본절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짐승은 세상의 마지막 독재자로 죄악된 인간인 적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본장의 마지막 절은 이러한 견해를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있을 세상의 독재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연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거 조심스럽게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소련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로만 카톨릭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유럽연합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왜 유럽연합을 상징한다고 그러냐고 봤더니 그 유럽연합이 10개 나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유럽연합의 그 국기 안에 별들이 10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요것은 참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열 개의 왕관이 있는 열 개의 뿔은 대환란기 때 로마 제국이 열 개로 분열된 것을 상징하고, 뿔은 열 개로 분열된 로마 제국을 통치할 열 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도 참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뿔은 처음에 그들 가운데 세 사람의 통치를 제거하고 또 권세를 잡고 나서 나머지 일곱 명의 통치를 제압하는 어떤 세계의 독재자가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 독재자가 또 누구를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또한 일곱 개의 머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욕되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고베트에 의해 보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이 범한 죄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령을 모독한 바리새인들은 후자, 즉 두 번째 유형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절에 나오는 짐승은 두 가지 죄를 모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건 참 여러 면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렵다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귀하다면 귀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답을 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또 주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들은 우리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